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올 한 해 시간을 또 투자함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올 한 해 성령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심는다는 것이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씨를 뿌린다라는 말이겠죠. 우리는 무언가를 심으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이 TV 보고 잠이나 자면서 게으르게 심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밭에서 거둘 것이 없겠지요. 요행이나 바람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열심히 심으면서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미래의 거둘 날을 꿈꾸면서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건강한 신체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이 심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예술 활동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작은 돈이라도 이 한 푼씩 모아가면서 이 미래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들은 연애에 열정과 시간을 쏟으면서 이 미래의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은 자기의 시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아이들에게 쏟아부으면서 이 아이들이 장차 거둘 열매를 꿈꾸기도 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 무엇을 심는가를 보고 내일의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밤낮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면은 저 학생은 저쪽으로 열매를 맺겠구나 싶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 시간을 아끼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아 저쪽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싶습니다. 나중에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 주변을 보면 참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낮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요, 아유 저 몸짱 되겠구나, 막 진짜 몸짱 돼 있어, 식스팩 막 가지고 있고. 돈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뿌리는 사람들이 있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만의 진리라기보다는 세상이 모두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금언이 있지요. 이 말은 인류의 오래된 금언으로 뭐 시작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거의 모든 문명과 문화에 이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바울의 이 금언을 몰랐을 리가 없겠지요. 그는 새롭게 이 금언을 변형하여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오늘 본문 7절 끝부분은 그 성경구절 같지는 않아요. 이런 금언을 그대로 지금 옮겨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우리가 그만 읽으면 이렇게 생각이 가능해요. 아 역시 우리가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 아, 열심히 뿌려야 돼. 그래야 거두지. 7절 끝부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거 이 말을 논어에서 따왔다고 해도요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이 탈무드에 나온 말이라 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우리나라 속담이라고 해도 뭐 다를 바 없는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스님이 이야기했다 해도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말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 성경을 읽을 때는 끄고 맺음이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아무리 피곤해도 오늘 본문 7절까지만 읽고 쉬면은 곤란합니다. 헛읽은 거예요. 맺고 끊는 게 참 중요해요. 예, 특별히 잠언 전도서 같은 거 읽을 때 조심해야 되죠. 자칫하면 여러분 마음대로 읽고 끊어 읽기가 쉽습니다. 자기 멋대로 읽고 끊으니 세상 교훈과 똑같이 잠언을 읽고 나면 세상 교훈으로 항상 결론이 나요. 아 역시 부지런하게 살아야 부유해진다. 아 역시 쾌락에 빠지지 않고 절제하고 살아야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읽은 겁니다. 이게 무슨 성경이에요. 논어에도 그런 말 나옵니다. 다른 경전에도 그 정도의 말은 나와요. 일상에서도 우리는 맺고 끊는 것이 중요한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그 이런 말 해도 됩니다. 예.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한 말이니까요. 제 나온 학교에 그 명예 전당 같은 게 있는데 이 벽에다가 매해 그 우수 졸업생들의 이름을 새겨둡니다. 제 거기에다가 제 이름 박아놓고 나왔어요. 외국인이니까 저는 이제 특별히 밖에서 공부하면서 언어에 좀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신학은 또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이제 10년 가까운 신학교 시절 동안 히브리어, 그리스어, 라틴어, 독일어 제 한 번도 단 한 번도 미끄러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A 말고 다른 성적이 없는 줄 알았어요. 네. B라는 것도 있나요? 다 A 받는 줄 알았어요. 예. 물론 지금은 상당 부분 소실됐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이거 다시 조금만 뒤적거리면 살아난다. 그 당시에는 그 자신감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좀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까? 제가 성탄절날 애들 설교한다고 막 까불거리던 것 같은 사람은 안 같지요? 주변에서 공부를 계속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더라고요. 뭐 부추긴다기보다는 이제 자기들 따님이 조언을 하는 겁니다. 아, 조금 다 같이 해보라. 예. 박사과정까지 마쳐보세요. 아니면 목회학 석사 끝났으니까 이 신학 석사과정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아, 선교는 꼭 지금 안 가도 됩니다. 공부 좀 더 하고 나가야 나중에 선교지에서도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막 신학교도 세우고 목회자도 세워주고 하려면은 좀 본인이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 듣다 보니까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보구나 싶었어요. 결심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신학자가 그 예일대학교에 있었습니다. 뭐 아주 유명한 학교지요. 그분하고 함께 공부하면 참 좋겠다 싶었습니다. 게다가 이 그 미국의 그런 탑스쿨들은 뭐 죄다 전액 무료예요. 생활비까지 나옵니다. 기숙사비에 뭐 밥 사 먹는 돈까지 다 나와요. 꿈의 학교. 그 나온 사람한테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또 이메일도 주고받고. 우리가 당시 보스턴에 있었는데요. 이 예일대는 커네티컷이라는 주에 그 뉴헤이븐이라는 동네에 있습니다. 이 보스턴에서 차로 한 2시간 정도 내려와야 돼요. 제 가족들을 싣고 내려와서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 곳이다. 뉴헤이븐. 한국도 얼마, 그 이름도 얼마나 좋아요. 뉴헤이븐. 막 천국 같아. 예. 이 예일대 캠퍼스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 하버드 캠퍼스는 그렇게 예쁘지 않거든요. 막 관광객들 막 많고 막 이랬는데. 아, 그 예일대는 정말 신학부 건물도요. 정원도 얼마나 잘 가꾸어 놨는지. 널찍한 캠퍼스에 막 풀어놓으니까 막 딸아이가 막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는데 눈앞에 환상이 보이더라고. 와, 우리 가족의 아름다운 미래와 아, 나의 아메리칸 드림. 예. 마음의 정리를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2시간 거리긴 하지만 또 정들었던 이 보스톤에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것은 슬픔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내 앞에는 이 커네티컷이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있다. 예, 이런 이 꿈에 가득 찼었지요. 발표 날 됐어요.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뭐가 잘못됐나 싶었어요. 아, 이거 전산 오류인가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떨어지는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한 번도 그려보질 않았더라고요. 얼마나 그 오만했는지. 제가 몇 번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칭찬이에요. 아, 이렇게 훌륭한 지원자가 본 학교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고 지금까지 학업의 성취가 매우 임프레시브하고 우리가 함께 연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해놓고 마지막 문단에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결국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unfortunately예요. 안타깝지만. 그 뒤에 말은 제 마음 상해갖고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핵심은 그거예요. 너보다 적합한 사람 더 많다. 그러나 저는 아직 그때 받은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정말 무언가 간절히 원했는데 처음으로 실패한 경우였거든요. 저는 사실 뭐 그렇게 간절하게 바랬던 적도 뭔가 바랬던 적도 없었고요. 딱히 그렇게 뭐 실패했던 적도 없어요. 당시 내가 뭐라도 된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인가. 막 눈물이 철철 흐르더라고요.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 내 자신에 대한 그 깊은 실망감. 와,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것이 있나. 대충 한 것도 아니고 정말 이 악물고 준비했는데 토플에다가 GRE에다가 뭐 온갖 시험에 SA 막 애랑 못 놀아주고요. 막 잠 안 자가면서 하루에 대여섯 시간만 자가면서 책상에 진짜 화석처럼 붙어가지고 더 이상 나한테서 나올 게 없는데 내가 먼지 같은 이 존재가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눈물이 나는데 그 어떤 그 비탄에 섞인 가족들에게 면목도 없고 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 피똥사 가면서 했거든요. 실제로 제 치질에 걸렸었어요. 막. 아, 앉으면 안 일어났으니까 예, 끼니 그러는 건 대수고 막. 예. 아니, 막 나중에는 막 결국 심해져가지고 병원에 갔지요. 막. 아내가 변기를 보더니 막 기겁을 하더라고. 막 피가 막 철철철철 나더라고요. 아, 제가 그 당시의 충격과 기분, 이런 깨달음과 그 고통 이런 거 간직하고 싶어가지고 그 편지를 버리지 않았어요. 예, 제가 지금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펴보면요, 그때 제가 그 당시 느꼈던 감정과 온갖 그 실패의 이 경험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아주 가끔씩 스스로 좀 우울해지고 싶은 날이면 펴봅니다. 이 당시의 절망과 자질을 느껴보기 위해서. 아무튼 그 이런 일상의 편지도요 끊어 읽으면 안 돼요. 끝까지 읽어야 돼요. 사실 그 앞에 내용은 의미가 없어요. 그 앞에 내용으로 내가 힘을 얻을 수는 없어요. 아, 너는 정말 훌륭한 지원자고 임프레시브하고 함께 하고 싶고 아무 의미 없는 말이 unfortunately인데 뭐. 거기에 의미 부여하고 위로받고 있으면 진짜 멍청이 되는 겁니다. 핵심은 끝 문장이에요. 너는 자격 없다. 저는 자격 없다는 거예요. 예일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메시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7절 후반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해 첫날에 막 성경 읽고 갈라디아서 막 6장 7절을 갖다가 막 벽에다가 걸어놓고 이렇게 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 부끄러운 거니까 떼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단지 8절을 소개하기 위한 이 전체 요리같이 세상의 격언을 따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알려진 세상의 격언을 두 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그야말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맨날 육체를 위해서 심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들 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부모는 가족들의 육체를 위해서 날마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시간 쓰고요. 좋은 재료로 다듬고 막 장보고 합니다. 노년의 육체를 위하여 젊은 시절 조금 아껴가면서 저축하고요. 연금을 따로 심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하나라도 더 배우고 조금이라도 더 깊이 알고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 호기심도 가득한 그 나이에 책상 앞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누구나 하는 생활 방식이에요. 정말 정신없는 사람 말고서야 누군들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중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죄다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TV 보면 쉬는 것도요. 시간을 씹는 거예요. 잘 쉬어야 또 능률이 오르니까.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기 위해서 지금의 시간을 씹는 것 아닙니까? 죄다 이렇게 살아요. 우리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실상 8절 후반부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죠. 성령을 위하여 씹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설명이죠. 선을 행하는 일과 착한 일, 같은 말의 반복입니다. 그러면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선한 일 안 합니까? 착한 일 안 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선하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무엇을 선하다고 보시며 무엇을 심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인가? 많은 이들이 어거스틴의 고백록, Confession을 갖다가 고전필독서로 꼽습니다. 정말 그 대단한 책이 아닐 수 없어요.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톨스토이의 고백록 같은 제목이에요. Confession. 이 개인적으로 저는 참 큰 빚을 졌습니다. 제가 20살 때 읽었는데요. 제가 그 시기 때 깊은 내적 갈등이 있었는데 이 톨스토이의 고백록을 읽고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내 부모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내 친구도 내 마음을 모르지만 톨스토이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사실상 걸작은 어거스틴의 고백록이에요. 그것만한 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의 방황은 그 어거스틴의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어거스틴은 그 방황의 수준이 남달랐잖아요. 막 창녀들과 뒹굴고 막 사생아 놓고 막 별의 별 종교 다 기웃거리다가 결국 주님께 돌아온 그런 경우인데 그거는 저한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마 이 바울과 어거스틴이 정말 잘 어울리는 한상일 거예요. 이 톨스토이의 고백록은요, 그보다 훨씬 더 잔잔한데, 아, 완전 내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20살 때 그거 읽고 변했습니다. 찾아서 읽어보실 분도 계실 테니까 제가 김 빠지게 내용 알려주진 않겠지만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그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를 톨스토이가 적는데, 그 노끈 하나로 표현하고 있어요. 결말 부분에서. 제가 그 노끈 하나가 나오는데, 무릎을 꿇게 되더라고요. 신락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것. 친구들이 나를 포기하고요. 가족들과 대화가 안 되고 가족들이 나를 포기한 순간에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그것도 아주 편안한 매트리스를 받쳐주시는 게 아니라 왜 줄타기 하는 사람이 그 간당간당하게 줄타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건져주시는 것. 그 장면을 그렇게 톨스토이가 적고 있는데 너무 그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가 쓴 다른 이야기 중에 재미난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들 읽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짧은 소설입니다. 정말 짧죠. 금방 읽습니다. 여기서 이제 천사 미하일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말로는 미카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마이클이라고 하죠. 그 이제 러시아 발음으로 미하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주인공인데 이 하나님께 이 쫓겨나서 이 땅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제 쫓겨나가지고 땅에 오게 되는데 이 터미네이터처럼 오게 돼요. 완전 이게 알몸으로 탁 이렇게 버려진 모습으로 알몸으로 버려져 있는데 누가 쉽게 그 알몸인 사람한테 접근해가지고 뭐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알몸인 사람한테 쉽게 접근해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총을 들고 있는 군인보다 더 무서운 게 알몸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총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킹스턴에서 제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찰들 총 차고 다녀도. 근데 알몸으로 막 활보하는 사람 제가 무서워서 접근 못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 미하일을 본그 시몬이라는 구두 만드는 사람도요, 이 자를 보고 도와줄까 하다가 지나쳐요. 지나치는데 하필 눈이 마주칩니다. 예, 눈이 마주쳐요. 그러니까 찝찝해가지고 도와줍니다. 예, 찝찝해. 그러니까 어디 가서요, 눈 마주치지 마세요. 그럼 도와줘야 됩니다. 예. 운전할 때요, 눈 마주치면 양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급할 때눈 마주치면 안 됩니다. 저도 급할 때눈 마주치지 않는 운전을 합니다. 예. 눈을 마주치면 사람은 양보하고 싶어지거든요. 예. 눈이 마주쳐갖고 하필 도와주게 돼요. 그때 이 천사 이 미하일이요, 이제 과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쫓아내면서 세 가지 과제를 주거든요. 어떤 과제를 주냐니까, 첫 번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두 번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세 번째,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면 다시 하늘로 불러준다고 하거든요. 이 천사 미하일이 첫 번째에 대한 답을 찾아요. 이 시몬이 자기를 따뜻하게 대접해 주는 것을 보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답을 찾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남았죠.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귀족이, 어떤 귀족이요, 돈 많은 귀족이 아주 좋은 질 좋은 가죽을 맡기면서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이 미하일이 이제 뭐 시몬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구두 일을 도와주거든요. 도와주면서 이렇게 있는데 가죽을 맡기고 구두를 주문합니다. 근데 시몬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천사 미하일이 자기가 보니까 이 사람이 뭐곧 죽을 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슬리퍼를 만들어요. 슬리퍼를 이제 수위에다가 신길 슬리퍼를 만들어 놓는데 이 시몬이 그걸 보고 막 돌아왔을 때막막 날라 길길이 뛰죠. 막 아이고 이 좋은 가죽을 갖다가 구두를만 주문을 했는데 슬리퍼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냐 하는데 하필 그 아까 좀 전에 주문했던 귀족의 하인이 막 뛰어 들어와서 슬리퍼로 바꿔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그 자기 주인이 치여 죽었다는 거죠. 그 미하일, 천사 미하일이 이 시몬이 자기한테 화내는 이유를 몰랐는데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아, 인간에게는 이 능력이 없구나. 뭐요?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는 능력.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되죠. 사람이 무엇을 갖지 못했는가? 자기한테 뭐가 필요한지 아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정확한 정답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가는 거 보면 다 자기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알면서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사실 허상이에요. 헛된 거 쫓고 있어요. 자기한테 진짜 필요한 건 그게 아닌데.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지요.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것도 이제 구두 고치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사랑이 많은 이 아주머니가 데려와가지고 자기 자녀들, 한 명은 장애인인데 장애인, 한명 딸아이하고 아들내미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구두를 맞춰달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게 잘큰 거예요. 사랑을 잘 받고. 그런데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아닌 거예요. 얘네들 어릴 때 고아인데 이 아줌마가 데리고 키운 거예요. 그 옆에 저 조수로 있던 그 아줌마가 그 말을 보면서 야, 부모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지 못하겠구나. 이 하는 말을 듣고 미하일이 마지막 대답을 찾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산다. 사랑으로. 부모가 없어도 사람은 살지만 사랑이 없으면 못 산다. 사랑이 있으면 산다. 부모가 없어도 사랑이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 미하일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이 사랑, 이 아마 이 톨스토이의 관점이라면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 그 사랑을 주지 않는 부모, 특히 학대하는 부모에게서 자녀를 강제로 빼앗아 가지고 분리시키고 그 사랑을 주는 새부모를 찾아주는 이러한 제도는 상당히 옳아 보입니다. 이 소설 속의 미하일 천사는 혈육의 정이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함을 깨닫습니다. 부모라고 꼭 그렇게 참된 사랑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이 사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맺히는 열매가요, 영생입니다. 결코 썩지 않는 열매겠죠. 때때로 우리는 인생이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 같아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2030년 월드컵 개최를 두고 각국에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가 월드컵 100주년 기념대회거든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 별로 안 설레하는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설레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밀어붙이는 국가들의 논리가 뭐냐면요. 최초로 개최했던 곳에서 개최해야 이 100주년의 의미가 대회가 의미 있다는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이 3국이 공통 개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막 이 논리로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때 남북이 좀 공동 개최를 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좀 잘 준비해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이 생각해보면 앞으로 10년 좀 넘게 남았으니까 아직 안 올 것 같지만 이 2030년 금세 오거든요. 반드시 옵니다. 월드컵 100주년 기념대회.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 저는 뭐 의미 있다 생각합니다. 이 현 정부에서는 지금 2030년이 약간 추진하기에 좀 이르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제 너무 경쟁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만 이 문체부 장관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2034년 그 개최를 언급하던데 이 100주년 대회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2030년 정도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다 볼 수 있어요. 예, 다 볼 수 있습니다. 2034년에는 보지 못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30년은 다 볼 수 있어요. 10년, 20년 먼 것 같아도요. 사람들은 이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립니다.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는요. 20년, 30년은 미리 내다보고 준비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월드컵 같은 대회는 이 10년도 촉박하거든요.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정말 총알같이 와요. 영생의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오래 걸려서 땅속에 내가 뿌린 씨앗이 썩어버리고만 있는 것 같아도요. 반드시 거둔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인데 뿌리는 자가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뿌린다 합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요. 미친 짓거리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귀한 내 시간을 여기다가 뿌리고 있다니. 내 노력을 내 재산을 갖다가 여기다가 쓰고 있다니. 이 시편의 시인은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하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까? 저희 삼촌 가운데 농부 한 명 있는데 욕을 하며 씨를 뿌리지 눈물을 흘리면서 일이 고대 같고 막 욕하면서 일을 씨를 뿌리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며 뿌리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시편의 시인이 노래하는 까닭은요. 자기 마지막 남은 재산이거든. 마지막 남은 재산을 뿌리는 것. 그 고뇌와 갈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갈등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그런 갈등이 듭니다. 내가 뭐 한다고 이 바쁜 시간에 성경 읽고 아 자빠지 앉아있나. 이 시간에 다른 걸 하면 생산적이기라도 하지. 내가 뭐 한다고 굳이 봉사하고 저 관심도 없는 내한테 관심도 안 보인 저 사람한테 내가 전화를 하고 예배를 가고 막 흥금하고 있나. 차라리 직접 이웃을 돌아보면 편하지. 보람도 있고 내한테 고맙다는 소리라도 하지. 이 시간에 차라리 기술을 배우고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을 더 크게 섬기면 되지. 우리 마음에 이런 갈등이 문득문득 솟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7절 어기지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경고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늘 스스로 속이기 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도 속이지만요. 실상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속이면서 살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일부러 내 자신을 속여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싫으니까.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좀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밤에 그 금요일 밤에 그 신방 중에 한 분이 어릴 때에 이 그 부산 보수동에서 사셨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들 못 알아듣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이 대화를 끊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딘지 아시냐? 이번에는 그 신임 여전도 회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 시골 동네 어떻게 아냐고. 제가 그 성탄절에 제가 베들레헴이 촌이라고 설명할 때 분명히 선포했는데 얼마나 지났다고 이번엔 촌이 아니라 그 시골로 표현만 바꿔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사람 마음을 긁는 아, 정말 교묘하게 아, 이번에는 촌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시골이니까 여하튼 인류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죠? 1차 세계대전 얼마 이후에 막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우리도 마찬가지 1차 대전 얼마 안 지났는데 지금 2차 대전 우리 교회 실제로 우리 교회 최고 실제적인 최고 의결기구가 뭡니까? 여전도에 아닙니까? 여전도에, 그죠? 예. 이 여전도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오랜 구태와 악습. 예. 아, 제 옆에 그 손미 집사님 표정 보니까 막그 말을 듣고서도 막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막. 아니, 뭐가 잘못된지를 본인이 못 깨닫고 있어요. 내가 설교를 한지 얼마 지났는데, 아, 막그 서울 토박이들이 진짜 막 미워질라 하더라고요. 예. 나중에 서울 토박이들만 모여서 교양 강좌를 한번 개최해야겠다 싶습니다. 이런 구태와 악습을 뿌리 뽑는 데는 하루아침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강력한 쇄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임과 신임 회장이 탁월하게 인수인계를 하셨는지, 저번에는 촌, 이번에는 시골, 어디 맞췄어요? 이거 뭐 돌려까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시골 동네를 어떻게 하냐고. 제가 아무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또 너무 늦게까지 있으면 이제 민폐니까, 제가 10시 되면 일 날라고 시간 딱 보고 있었어요. 벽에 시계들이 달려 있더라고요. 제가 10시 딱 되자마자, 아, 우리 너무 또 밤늦은 시간에 민폐되면 안 되니까 일어납시다 하면서 일어나는데, 어느 한 분이, 집사님 한 분이 아직 10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55분이래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제 휴대폰을 꺼내고 보니까 진짜 55분이더라고요. 일부러 그 집의 모든 시계를 5분씩 빨리 맞춰놨다더라고요. 그 집안 만큼의 그 서머타임 같은 제도지요, 그죠? 그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의 법을 따르라 했다고. 제가 서머타임이 있는지 모르고 갔습니다. 5분 더 생긴 것 같다고 기분 좋더라고요. 이 뭡니까?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이지요.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 서머타임이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편하자고 우리 유리한 대로 스스로 속일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5분 빨리 해놓으면은 뭔가 내 행동에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목사님 빨리 보내려고, 5분 빨리 보내려고. 예. 이제 신방 가면 휴대폰 시계를 체크해야겠어요. 어느 집에 아마 한 2시간 땡겨 놓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빨리 가시라고. 알면서도 모른 척 스스로 속일 때참 많다는 겁니다. 남들이 다 저리로 가니까요, 나도 저리로 가고 싶어 갖고, 나 혼자 여기 남아 있긴 싫으니까 스스로 속입니다. 이 순간 잠시 안도하고 싶어 가지고 남들이 우르르 몰려 있으면 내한테 안도감이 오거든요. 남들이 하는 모든 일에 나도 다 전력을 다하면서 바쁘게 살아갑니다. 일단 사람은 바쁘면 잡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바쁨으로써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착각하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그 바빠서 생각이 안 나는 건지 해결된 게 아니고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나중에 똑같은 그 상황이나 똑같은 그 상황이나 어떤 상황들을 하여튼 직면하게 되면요, 해결 안된그 감정과 모든 고민들이 다 생깁니다. 그냥 바빠서 잊히는 거지. 잊혀지는 거지. 이 잡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로 내 마음을 괴롭히기 싫으니까 막 남들 다 하는 일로 바쁘게만 사는 거예요. 시계를 스스로 조작하듯이 자기 스스로를 조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몰리면 꼭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더 건강한 겁니다. 그죠? 예. 이 사람들 몰리면요, 그때가 꼭지점이란 말이에요. 예. 보통은 저점에서 사가지고 고점에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몰리는 순간은 그 꼭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되게 실패감에 빠지고요, 낙심하고 불안할 때 대부분 몰려서 그래요. 사람이 몰려서.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는 일에 내가 쓸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기서요, 대체로 한두 사람 성공하지 대개 나머지는 병풍이에요. 쓸려가는 개미들. 여러분, 혹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내 인생은 정말 병풍 같아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있습니까? 몰리는데 기웃거려서 그래요. 여러분이 몰리는데 기웃거리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면서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사람들이 결코 몰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경쟁 없이 그냥 설렁설렁 가서 캐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황무지 같은 밭, 사람들은 아무도 몰리지 않습니다. 아니, 저 황무지를 만다 사나? 나는 강남에 답사하기도 바쁜데. 하지만요, 그 황무지 밭속에 보화를 본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을 아주 여유롭게 가서 팔고요, 아주 여유롭게 가서 그 땅을 사고야만 합니다. 경쟁 없고 몰리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중에 얼마를 썩는 데다가 투자하셨고 얼마를 영생에다가 투자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이 썩고 말 여러분의 노년을 위해서도요, 직장에서는 연금 형태로 2%또4% 이런 식으로 투자하지 않아요. 하루에 1%를 그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14.4분이더라고요. 2%는 28.8분. 이몇푼안 되는 월급도 아껴가면서 1%라도 2%라도 노년을 대비하고자 하는데, 영생을 위하여 우리가 몇 프로, 한 30분씩, 안 그러면 적어도 2% 정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아야 할 겁니다. 사실 지금이 어려워도요,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심지어 10%, 20%씩 저축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노후를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오늘의 고통을 감내하기도 하죠. 영생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일주일에 1시간 그 예배 드리면요, 한 0.6% 정도 됩니다. 그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나온다 해봐야 2% 채 안 돼요. 여러분, 그 영국에서 노동자가요, 의무적으로 최소 자기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연금 미니멈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예, 2%입니다. 2%. 자기 월급에서 세금처럼 떼가는 이 연금이요. 이것도 작다고 해가지고요, 올해 4월부터는 최소 3%로 인상됩니다.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강제적으로 대비시키는 것도요, 이 정도 수준입니다. 정부가 강제로 국민들의 노년을 대비시키는 게 3% 정도라고요. 3%. 우리 신자들은요, 성령을 위하여 몇 프로를 심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강제하시진 않으셨지만 적어도 세상 법보다는 좀 더 나아야 하지 않겠어요? 3%는 넘어야 안 되겠어요. 3% 해봐야 하루에 45분이에요. 식사기도만 해서는 죽어도 못 채웁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투자 방향이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썩을 것에만 투자할 것인가? 영생을 위해 투자할 것인가? 결국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은 자유의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이지요? 내 인생 아닙니다. 제가 하는 건 말씀의 선포가 전부지 결국 여러분 각자의 선택이에요.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무엇에 심을 것인가? 내가 남의 선택 대신 못해주고요, 남이 내 선택 대신 못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목사든 아무도 대신 못해요. 올 한 해 시작입니다. 올해 무엇을 심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월이 가면서 점점 영생에 대한 투자를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모두가 영생을 풍성하게 맛보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가 썩을 몸을 입고 있기에 썩을 것에 투자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깨우쳐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많은 이들이 영생을 고백하고 영생을 믿는 자들입니다. 또 비록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아직 믿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영생을 위한 투자를 늘려갈 수 있는 헌신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지 물어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 믿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으로 거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